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15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또 시온산의 성전에 며칠 거하면서 또 성전에서 내려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1절 말씀을 원어 순서대로 번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고 하고 시작합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고 실천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라고, 잘 보라고. 보라고 하신 후에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보기 즐거운 모습이냐 하며 감탄하십니다. 얼마나를 두 번이나 연발하십니다. 여기 좋고라고 번역한 단어 모든 영어 성경은 good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즐거운 고라고 번역한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은 pleasant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유쾌한 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그렇게도 보기 좋고 즐겁다, 아름답고 상쾌하다고 하시는가? 형제들이 동거하여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상쾌하고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서로를 형제, 자매, 가족으로 알고 둘째 같이 동거하되 셋째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보기 좋고 즐겁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향기롭고 생명을 주는 삶인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첫째 그것은 머리에 부은 귀한 기름 같도다. 귀한 기름 같도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받았을 때 그의 머리에 부은 특별한 기름과 같이 대단히 향기롭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의 향기로운 향신료를 무려 네 종류나 몰약과 시나몬과 창포와 카시아 계피를 섞어서 만든 특별히 향기로운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에게 부은 기름을 언급한 이유는 그 기름과 같은 향기로운 기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은 그런 세상과 비할 수 없는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은 마치 머리에 부은 귀한 기름 같도다 하신 후에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말씀합니다. 많은 성경은 옷깃까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옷자락까지라고 번역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의 긴 수염을 적시고 제사장 옷의 아래끝 가장자리까지 적신 것 같이 형제 사랑의 삶은 그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서 그들의 삶을 향기롭게 한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모습은 머리서부터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흐르는 기름의 모습과 같이 또 그러한 아론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사람 삶은 그렇게 파워풀하게 향기롭고 아름답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둘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홀몬산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으로서 건기인 여름에도 푹 풍성한 이슬이 내리기에 실록이 우거진 산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반면에 시온의 산들은 여름에 강우량이 거의 없기에 모든 것이 메마르고 그리고 적적한 삶입니다. 건조한 삶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형제가 하나 되어서 동거하는 것은 마치 홀몬산에 내리는 풍성한 이슬이 메마른 시온산을 촉촉이 적심과 같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삶을 회생시키고 늘어졌던 삶 이거를 강건케 한다.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은 그 정도로 상쾌하고 즐겁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짧은 노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그곳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명하셨는데 그 축복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로다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할 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백성들이 서로에게 형제가 되지 못하고 형제가 되었어도 동거하지 못하고 동거해도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영생이 없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와 하나를 이루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줄은 아마 알았던 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없고 형제가 되었어도 동거하지 못하고 동거해도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참 가족을 이루지 못할 때는 영생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시온산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라고 하시지도 않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성도들과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원컨 원치 않컨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도 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주님의 형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른 형제들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것을 믿었기에 자신들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늘 형제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생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을 대단히 슬프고 분노하게 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형제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형제로 믿었고 실제로 형제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자신의 형제 자매로 여기십니까? 아니 자신의 구역원만큼은 최소한 구역원 가운데 한두 사람만큼은 나의 형제로 여기십니까? 만일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지금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식구를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현세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얻어야 됩니다. 기필코 얻어야 됩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뛴 것들이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기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와 동거해야 됩니다. 형제와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지붕 밑에서 살지는 않더라도 매주 한두 번 이상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주일에도 몇 시간 같이 지내고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 구역 예배에서도 몇 시간 같이 지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한 시간 예배드리고 옆 사람과 한두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지내면서 그 사람과 동거한다 하는 말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프로그램 한다 그러고 액티비티 한다 그러고 종교생활 한다 하고 합니다. 누구와 동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고 그 사람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예배 후 같이 애찬을 나누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매주말 구역 예배에서 같이 식사 교제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매주 이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같이 동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동거 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24시간 같이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형제 자매들과 늘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매일 같이 사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타주에 사는 육신의 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지만 믿음 안의 식구들은 매일 1년 365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같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와 3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그들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년에 150여 번을 같이 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가족 떨어져 있으면 1년에 몇 번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같이 사는 겁니다.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참 형제와 자매로 동거하게 되고 같이 동거할 때 참된 형제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주일날에만 얼굴을 보이는 분은 없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동거한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는 분은 없습니까? 육신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과는 동거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구원은 개인적으로 personally 받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사적인 삶, private life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을 때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발을 합니다. 왜 내 사적인 삶이 없냐고. 주님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가족이 되었기에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며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편입이 되면은 이제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을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으로는 교회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은 궁극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지 않고는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야 되고 자기가 배웠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참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동거하되 남남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서 동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 되어서 동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무관심한 상태에서 아무 감정 없이 동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동거를 위한 동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투면서 동거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불화하고 살려면 차라리 동거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동거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동거할 때 한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에 그 근원적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곰곰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가? 첫째, 그리스도와 합한다.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둘째, 그럼으로써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 안의 식구들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다른 믿음 안의 식구도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된 인간이 서로와 하나 되어 동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곧 세례받고 주님과 한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한몸이 되고 또 주님과 지속적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감으로써 다른 형제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악한 습성에 골이 깊게 배어 있지만은 공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서로와 하나가 되어갑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에베소서 4장 기원문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 주 안에서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일한 주님을 믿고 동일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 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발족시키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순식간에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식구들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조화를 이루며 동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투며 불협화음을 내며 사십니까? 무관심하거나 아예 하나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 없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나는 왜 형제자매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우리 교회의 경우 성도들이 같이 사는 것은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매주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서너 시간을 같이 지내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구역 식구들 집에 모여서 서너 시간을 같이 지냅니다. 누구나 교회에 등록하면 곧 주말 구역 식사 당번조에 집어넣어서 4, 5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치우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식사를 호스트하게 합니다. 또한 주일 애찬 당번조에도 집어넣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하되 구역예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두 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소수 있지만은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동거하는 연습은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동거하고 하나 되어 동거하는 데까지는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사는 훈련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알게는 되었지만은 참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거하는 성도들은 참 드뭅니다. 새가족 환영식 때가 되면 새가족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회중 모두가 노래도 불러주고 꽃다발도 안겨주고 안아주기도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나의 친형제 자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주님 안에서 형제는 세상의 친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 오히려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데 공뜬 소리로 들립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처지와 비참한 상황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들이 많습니다. 한밤중에 괴로워서 전화를 들어도 막상 전화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형제자매라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구역예배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는커녕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이야기했다가 어려움과 창피만 당했기 때문에 남에게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구역예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에 그칩니다. 더 이상 수치당하기 싫고 남에게 필요 없는 부담감도 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주 안에서 참된 형제자매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상식적인 비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목사가 떠들면 저 목사가 성경에 있는 이론을 떠드는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 동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종 불화하고 반목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와 교제를 했는데도 대인관계에서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면서도 참된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하고 얘기하면은 지금 빙빙 도는 얘기하고 있는지 서로가 잘 압니다.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잠시 누려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주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꽤 오래 믿은 성도들도 이런 재미없는 밋밋한 삶을 사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삶 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더더욱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삽니다. 왜? 믿지 않는 친척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재미없는 교회 생활의 모습은 물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지남철과 같이 사람들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정 서로를 육신의 형제 이상으로 대하며 같이 웃고 울며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았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을 삶으로써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크게 드러났고 둘째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하시는가?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이 첫째는 형제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동거하되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비결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들 절대 다수에게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이상주의자의 소리로 들립니다. 100% 비현실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도 일어났고 삭개오에게도 일어났고 바나바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형제로서 하나 되어 동거할 수 있는가? 믿음 안의 식구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수한 선의의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며 수많은 지혜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지혜와 방법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들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제자들이 권면하고 촉구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지난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성경 본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들을 토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설교에서만큼은 서로를 대하는 데 관한 또 다른 만 한 번째 지혜와 방법을 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로서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에 대한 그 모든 지혜와 방법이 왜 효력을 바라지 못하는가? 성경에서 뽑은 말씀인데도 왜 효력을 바라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왜 효력을 바라지 못하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런 지혜와 방법들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지혜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도 수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 거기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수평적인 관계에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종목이 있는데 없는데 어찌 횡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목이 짧고 빈약한데 어찌 횡목이 길고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하고 과격한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밖으로 흐르지 않는데 그때야만 비로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과격하게 사랑하는 우리 삶의 물레바퀴를 돌릴 수가 있는데 어찌 나의 빈약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남을 과격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얼굴에 성형수술 조금 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은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격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과격한 사랑이 아니면은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성형수술하는 정도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로서 하나 되어 동거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1년 내내 근원적인 문제만을 제기할 수가 없기에 더 중요하게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의 반쪽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기에 그 열쇠는 목사가 전혀 통제할 능력이 없기에 목사는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많은 설교를 연중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늘 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새해 벽두의 만큼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사람들에게 몽학선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뛰어가서 넙죽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삶이기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이지만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100% 불가능한 삶, 그 삶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그리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은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육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생명과 참된 축복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복된 삶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형제로서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은 100% 신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형제가 동거하는 그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복을 명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복은 다름 아닌 영생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이루고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이 없이는 영생이 없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제사 제도는 다 폐지되었지만은 구약의 모든 말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뜻은 하나도 폐하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가? 생명과 진리를 찾아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악한데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거, 1차적으로 필요한 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인데 이것을 구하면은 주신다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달라 그러면은 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줬다간 큰일 나니까. 그나마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해 달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은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왜? 그러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명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매주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3일이나 구역 성경 공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과 금, 토요일에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진일보해서 3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하루를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천진난만한 이상주의자의 생각이라고 치부한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그 수많은 세상의 지혜와 논리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와 같이 되려는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100% 믿는 어린 나이와 같이 주님 말씀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좌절과 낭패를 당하기 전에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어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믿어보시고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든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형제들과 하나 되어 동거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